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찬양과 귀한 예물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고, 이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시리즈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 사랑. 부제로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에게 제일 먼저 이 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손을 딱 벌리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옷을 입다가 돌아서 가지고 저한테 딱 달려오더니 여기다 뽀뽀를 딱 해주더라고요. 아,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사랑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부럽거든 일찍 결혼하세요. 근데 절대 25살 결혼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마시고 25살 때 딱 사람 만나면 그때 딱 하나님 주신 사람 기도해가지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부럽면 자, 사랑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정말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과정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데서 가장 그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에는 뭐냐면 흠이 없는 자다.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율법도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언어로는 5개 국어를 했죠. 최고의 학문, 지금 같으면 하버드 정도 될까요? 아니면 예일일까요? 아니면 빅토리아? 아니면 커머스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일까요? 하여튼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에서 그가 모든 학위도 다 받아가지고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준거하여 왜냐하면 철저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구약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구약은 철저히 말씀이 뭐냐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이제는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 욕은 욕으로 이런 일로 악은 악으로 갚아낸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공격을 해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무슨 공격을 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에 준거하는 굉장히 율법적인 원칙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런 거야. 이 사랑의 에센스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히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원칙적이었던 사람이,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사랑을 거의 명사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동사적 개념으로서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놀라운 개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는 사랑의 명사적 개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끝까지 명사적 개념으로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사랑은 가장 좋은 인사다, 가장 위대한 인사다. 두 번째, 사랑은 인격적인 요소다. 세 번째, 사랑은 장성한 사람들이 소유한 미덕이다. 네 번째, 사랑은 신앙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부분은 사랑은 인격적인 요소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적 개념도 있지만 훨씬 동사적 개념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사적 개념으로서 사랑의 본질, 도대체 이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이만큼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동사적 개념의 사랑 총 15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랑의 본질에서 해야 될 것 7가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 주 넘기고, 해야 될 것을 7가지를 우리가 짧게 짧게 보는데, 이 짧게 짧게 보면서 이 동사적 개념, 그러니까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원어적 개념, 헬라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이게 우리의 성경적인 의미를 같이 아우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해야 될 것 7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사셨는가, 이 부분을 연관시켜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사랑을 하려면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랑이 뭔지 아세요? 모르거든 이걸 잘 알고 배워서,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알고 사랑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 우리가 해야 될 것 7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이, 우리 아내가 참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 아내 이름이 오래입니다. 우리 아내가 참으면 그게 사랑인가요? 오래 참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아내가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태도가, 그 다음에 뭐냐 감정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사람은 오래 참고 그랬다 하면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가끔 써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래 참고 영어로 뭐냐면은 patience, 우리가 있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이. 그런데 이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저기 명사하고 그 다음에 디모스라고 하는 명사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로디메이는 마크로스. 먼저 이 마크로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명사로서 오래, 긴 기간, 오래. 그리고 디모스라고 하는 것은 열정 또는 노여움입니다. 화나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마크로디메이.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상대방이 굉장히 나쁜 말이나 상대방이 굉장히 나쁜 말, 감정이 이렇게 막 복근치 올라가지고 감정이나 나쁜 말이 확 올라올 때 그 노여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뭐냐? 아, 저쪽에서 그래서 했다. 그래서 올려, 올려. 이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뭐냐면 막 나쁜 감정이 노여움이죠. 왜냐면 오래 그다음에 노여움,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뭐냐면 열정과 노여움이니까 화를 내는데 그냥. 이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막 분노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딱 그 앞에서 정확하게 마음에 흐트러진 것이 딱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계세요? 베드로서의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예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사. 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모습을 보면 화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뭐 저기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드렸을 때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천국에서 볼멘 하나를 딱 던졌다. 그럼 여러분 모습 어떻게 되니까는 저는 아마 실체가 됐을 것 같고 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어따!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꼬라지 낼 때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그 다음에 감정 낼 때, 표현할 때마다, 조창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반응을 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저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 정말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하여 뭐냐, 오래 참아. 얼마나 화날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뭐냐? 상대방의 노여움이나 반응 어떤 상황에도 다 견디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 적용하셨을까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저주를 했습니까? 조소를 보냈지 않습니까? 비아냥을 했죠? 그 다음에 아주 얼마나 많은 이 화소평가를 했습니까? 신으로 욕까지 하면서 만약에 제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만약에 어떤 인간들이 와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위에서 너 죽어라. 그리고 누가 또 까불면 너 그냥 너는 그냥 저기 너는 너 가난하게 되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막 밑에 와서 욕을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6시간 달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감정, 그 분노 이런 걸 다 그냥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바로 오래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온유. 온유하면. 사람은 온유하면 됐습니다. 언어로 영어로는 카인드죠. 그런데 헬라어는 크레스 투에타이. 뭐냐면 유용한 또는 친절한 또는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고 인자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뭐냐 크레스 트레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에 대하여 부드럽고 인자하게 친절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안 했으면 저도 사랑이 잘 뭔지 잘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나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 사람이다. 정말 온유하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온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컸길래 예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온유함이 없는데 제가 얼마나 제가 작은다고 연약한다니까 또 한 번 발견하게 될게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자기 신부하고 종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제자하고 같이 갔죠. 근데 이 신발을 이 가죽 신발인데 간디가 아주 귀하게 선물 받은 거라 아주 잘 간수하고 귀하게 여기 그 뭐냐 신발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걸 관리하는 중에 잘못했다 가지고 신발 하나를 그 유리 밖으로 아니 유리장이 아니라 문 밖으로 떨어져 버려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발이 멀어졌겠죠. 신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왜 큰일 났다 혼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우리 스승님은 혼낼 뿐 그랬더니 강디가 갑자기 신발 하나를 주라고 하더니 줬더니 마주 옷을 딱 던져버린 거 밖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님 화나셨나 왜 갑자기 그러시 그랬다가 던지는데 평안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죠. 스승님 왜 신발을 벗으십니까? 아니 누가 지나가다 신발 한 장만 주면 뭐해? 이 양은 죽자고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저니까 던져줘야지. 이게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인자하고 친절하면서도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소를 보내고 비아냥거리고 비아발언을 하고 화소평가하고 엄청난 험악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는데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저 녀석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 녀석들 다 그냥 업신판해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극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대목이 하나 나오고 당장 감동적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막 하는 예수님 오가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는 그러고 나서 돌아서니까 예수님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죄를 행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 옆에 있던 그 오른쪽에 달려있던 그 죄인이 기억나서요. 그 백부장에서 여보시오 당신 듣고 있나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이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당신을 듣고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백부장이 오히려 이렇게 막 뭐냐 당황하는 거예요. 그 영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면서까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알아. 그러고 나서 그 죄인이 뭐래요? 주님, 당신의 나의 임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탁 돌아오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을 것이다. 그 우리 기억나잖아요, 영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모습. 그런데 이 오래 참고와 온유가 더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게 한 개 문장으로 이 원어적으로 붙어 있는데 뭐냐면은 오래 참고와 온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감정이 막 올라가고 열정적으로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수동적인 의미로 그냥 참자. 아, 네. 아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뭐냐면 그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만 아니라 온화함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고 인자하게 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의 사랑.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삶으로 적용하자면 이거죠. 남편이 막 화를 냈어요. 남편만 화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인도 화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엄마도 화내죠. 다 그렇습니다. 어머, 그러면 여러분도 화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도 맞다. 부모님들도. 우리가 막 감정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해 있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것을 하고 났을 때 온유가 바로 그때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성경에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막 말을 하고 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 물을 팍 주면 마시세요. 그러면 뭐가 더 화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애가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숨을 쉬고 생방에다가 예쁜 컵에다 물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거라고 보니까 목이 많이 타 있을 것 같은데 물 좀 드세요. 그러면서 물을 딱 갖다 줬어요. 이게 오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노력해 보려고요. 저도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세 번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Rejoice with the truth.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본질,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는 이런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다는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이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트루스한테 진리도 있고 진실 또는 신뢰라는 의미. 그럼 이게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실의 연결.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에일리크리네이스예요. 에일리크리네이스가 진실이라는 것. 그래서 진실 속에서 기뻐하는 것. 진실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상대방을 대할 때 거짓 또는 속임수 아니면 꼼수 부리는 이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람. 진실이 된 사람, 이것을 말하는 진실. 자, 이 에일리크리네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도 연구하면서, 아까 말씀 연구하면 항상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래가요, 완전 무결한 태양 밑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진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 그래서 진실이라고, 성경에서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태양빛 아래서 시험하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해봅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 자, 이것을 여러분이 창고, 캄캄한 창고 속에 들어가면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글씨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스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묻어 있는지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빛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런데 찬란한 태양 밑에 가면 더 자세히 보이죠. 이게 우리 박 집사님이 펜스 낙해서 보여주면서 약간 침침한 모습 보시면 자세히 보면 뭐 결이 보일 거 같은데 제가 막 시력이 좋은데도 결 보인다고 하니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밝은 데 가서 보면 그 결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밝으니까 모든 모습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밝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완전 무결한 태양빛 아래서 시험하는 것처럼 흠이나 점이나 거짓이나 어떤 불변한 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게 진실이라.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만 진실을 가지고 사랑해라. 진실을 가지고 사람 기뻐하는 사람. 완전 무결하신, 이제 이게 우리 말씀으로 연결하면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나 점이나 흠이나 불결함이나 어떤 것도 없이 순수 그 자체, 깨끗한 그 자체, 이 자체를 가지고 사랑을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사랑은 어떤 꼼수도, 어떤 잘못된 동기도, 어떤 점이나 흠이나 불교한 것도 없이 우리를 대할 때 되냐면 진실하고 그 예를 들자면 삭개오가 어느 날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한 것이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날 수 있거나 그분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려울 거야. 그냥 자기는 많은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동네에 오셨어요. 오니까는 키가 작으니까 또 신체까지 또 뭐예요? 그 요즘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그 이상한 그 루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편입니다. 그거 키 작은 사람이 있어야 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왜 키 작은 사람이 루저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담하고 예쁘잖아요. 키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좋지 않아요, 키가 크다고. 네? 키가 너무 작았어. 왜요? 이 뒤에서 예수님 올라가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앞에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뽕담에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밤에 이 집에서 좀 잘게. 자기 이름도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자기 집에서 자준대.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청소하고 막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제가요 지금부터 제가 누구 거 이렇게 투색하고 남의 거 뺏으면서 제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막말로 하지 않는데 막 혼자 막 피워나가 이러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삭개오를 대할 때 삭개오가 부자니까 예수님이 부자니까 가서 좀 얻어먹으려고 가서 딱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한테 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뭐냐 엘리 크리니스 태양빛 안에서 시험해 봤을 때 아무 점이나 흠이나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된 사랑 진리와 기뻐 근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을 뭐하냐 기뻐하는 거짓으로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적당하게 눈가림하고 이렇게 속여가는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실된 사랑을 기뻐하는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7절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참는다는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텍트입니다. 프로텍트. 뭐죠? 우리 학생들? 프로텍트가 뭐예요? 네. 성격이 아니에요. 스마트. 프로텍트가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거. 근데 성경을 우리 성경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면 되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너무나 의미가 재밌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 지붕입니다. 자, 지붕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비가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비를 맞지 않도록 지켜주죠.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이 열이 좀더 여름에는 더웠는데요. 이제 겨울에서 너무 좋네요. 이 열기가 올라가면 이 열기가 옆으로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 열기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이렇게 지붕이 보호해주는 것이죠.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국 이 모든 것을 참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 프로텍트 스테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볼 때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저도 가끔 그 청소년들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로 그 청소년들 까불고 쫄랑거리고 어설퍼도 그 당연한 건 아니에요. 청소년들 더 모범적으로 잘하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되니까. 그런데 저도 청소년 때 이렇게 개구렸어요. 그때 저도 들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네 어머니는 네 낳았다고 위협 드셨겠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저도 제가 언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막 애들을 보는데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네 낳았다고 네 부모는, 네 엄마는 그래도 위협 드셨겠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근데 그 말을 이제 총각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비싼 만지던 미역을 갖다 준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 우리 새끼들 보니까, 그래도 네 엄마는 니를 낳았다고, 그 미역이 너무 아까워. 너무 없어.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의 지붕 역할, 스테고, 프로텍트를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맨날 저라면 아들아 보고 싶다, 아들아 사랑한다. 제가 뭐가 아무리 좋다고, 아들이.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듯이 이렇게 연약함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바로 뭐냐, 모든 것을 찾는.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지켜주고,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은 너무 연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아무 물어보지도 않으나, 아,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것은 지붕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자리에 나오는 한 왕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왕이 법을 너무나 잘 지켜요. 위대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는 잘못을 하면 항상 채찍으로 때려요. 그 잘못한 만큼 채찍으로 때리는데 중요한 건 왕의 엄마가 죄를 저버립니다.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백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내 나라는 대답 속에서 다 나와요. 잘 들었으면 바로 나오는데 앞에 안 들었다는 것은 무식해요. 네? 그럼 내가 앞에 안 들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왕의 엄마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라냐?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왜냐면 불효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를 때리는, 그 다음에 엄마를 만약에 보호해줘, 엄마를 안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자가 되는 거죠. 불법자. 자, 이 왕이, 존경받는 왕이 불법자가 될 거냐, 불효자가 될 거냐. 우리 청소년들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불법자 되겠어요? 불효자 되겠어요? 엄마 때리면 불효자, 법을 안 지키면 불법자.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처음 이게 심판에 들어와가지고 그 엄마를 그 심판대에 딱 놓고 사람들이 기울이신 겁니다. 우리 엄마를 채찍으로 때리십시오. 매우 때리십시오. 죄만큼 때리죠. 그래서 딱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마를 딱 때리려고 딱 해서 내리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왕이 빨리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엄마를 딱 뛰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치세요! 매우 치세요!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엄마를 때리겠다고 칩니다. 근데 맞는 건 누가 맞냐? 왕이 맞습니다. 잘못은 엄마가 했는데 왕이 엄마를 대신 맞아줍니다. 이게 바로 참 스타일 프로텍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양손에 돌을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그 무시하게 된 거고, 그렇게라고 사랑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갑자기 땅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냥 아마 뭔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정확히 안 나타났으니까.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딱 쓰더니 한참 생각하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드디어 사람들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로 치십시오라고 딱 했더니 사람들이 어, 나 죄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손이 내려오더니 돌멩이를 툭 털어뜨리더니 그다음 자기 집으로 전부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시는 죄를 범치.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요. 트러스트. 트러스트. 헬라어로는 피스투오. 피스투오인데 이것도 트러스트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페이스라고 해야지 믿음이 같은 영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뭐냐면은 인간과의 신뢰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신뢰. 신뢰. 이 믿음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의미는 뭐냐면은 이 피스투어라고 하는 헬라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에게, 상대방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피스투어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피스투어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만큼의 신뢰가 되고 얼만큼 믿어졌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겨도 전혀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신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부모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고양이에게 어떤 사람이 고양이가 너무 신뢰가 되니까 고양이에게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을 딱 맡겨놓고 내가 3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너 이거 먹지 말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 톰, 알았지? 만약에 진짜 고양이를 신뢰한다면 생선을 놓고 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고양이 앞에다가 왜 생선을 안 놓을까요? 왜요? 얘는 내가 살아지자마자 생선을 먹을 거라는 불확실 때문에 그러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피스투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이제 비전도 상실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욕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나는 저주까지 하냐? 나 다 들었다? 그리고 너 내가 딱 부인할 때 내가 너 등 딱 눈 돌릴 때 너 나랑 눈 마주쳤지? 야 너 그때 참 우리가 좀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더니, 그러면 나는 이제 곧 이제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내 온 양떼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양떼를 돌봐줘, 내 양떼. 내 우리 이 많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많은 사람들 너가 좀 돌봐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믿어집니까? 예?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을 믿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어주고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내어 맡기셨습니다. 여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바람이. 사람은 바라는 것이다. 영어로는 호흡입니다. 헬라어로는 LPJ. 이게 희망 또는 소원이라는 뜻인데 이게 유래된 의미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 LPJ라고 하는 이 희망, 소원, 영어로는 호프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티그바에서 왔어요. 티그바. 히브리어 티그바. 티그바 뜻이 뭐냐면 밧줄입니다. 밧줄. 밧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두 명이 와서 라합하고 만났을 때 이제 가면서 라합에게 야,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여리고 성취로 돌아올 때 너 창문에다가 빨간 밧줄을 내려, 밧줄. 그럼 그 밧줄이 있으면 그거 보고 우리가 그 집을 살려주겠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밧줄이 티그마, 밧줄. 근데 왜 갑자기 티그마가 LPG라고 이게 소망, 소원이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은 금방 눈치채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내 부모가 됐든 그 다음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그리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있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그 밧줄을 놓지 않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아내 안 돼, 우리 자식 안 돼, 아이고 우리 자식, 아이고 우리 자식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안 돼, 그리고 내 주변 사람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소망과 희망의 밧줄을 잡고 있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부업해 버리고 놔버리죠.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나 살면.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람에 대한 밧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밧줄을 놔버리면 그 사람이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그 밧줄을 다시 땡겨가지고 우리한테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잡고만 있으면 다시 올 수 있었는데 내가 밧줄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한테 오고 싶은데 막 밧줄을 당겼더니 밧줄이 자기한테 다 와버렸어. 하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소망의, 희망의 밧줄을 놔버렸죠. 얼만큼 그 사람의 상심이 크겠어요.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밧줄을 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물가에 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맨날 그 12시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데 그 밧줄을 통해서 밧줄로 이렇게 물을 기를 때마다 얼마나 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물을 기르는데 내 인생에 누군가 나의 인생에 그 이 밧줄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사랑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사랑의 밧줄을 내밀었죠. 그 여인은 우물을, 물을 뜨는 밧줄을 남겼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밧줄을 선물로 주고 그 사랑의 밧줄을 그 여인이 잡았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깊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견디며입니다. 견디며.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견딘다, 그 patient하고는 다른 용어, persevere라는 헬라어로 휘포메네, 휘포메네. 이 휘포메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용감한 군인이 담대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진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용감한 장군이, 아니 군인이 미래를 향해서 뭐냐면은 그렇게 진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왜 진군을 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그리고 이 승리 뒤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는 이 길, 우리가 친군, 군인이 친군한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도 하차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친군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휘포메네입니다. 바로 persevere.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patient를 했으면 오래 참고 그거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도 그냥 여동하지 않고 참는 거죠.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persevere 여기는 우리가 영어를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어떤 목적, 그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어떤 것,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놔버린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언젠가는 저 하늘을 넘어서 날아갈 거야.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미래를 고대하며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딘다.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딘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긴 모습 알죠? 그런데 이 모습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누가 크냐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뭐 해먹겠대.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웠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아 얼마나 어설퍼요. 좀 뭐 좀 하자고 그러는데 맨날 싸우지. 지들끼리 대장하겠다고 그러지. 아주 등 돌리고 있지. 얼마나 웃겨요. 그런 제자들 보면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어설픈 제자들을 지금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먼 훗날의 미래의 밝은 모습을 본 거죠. 왜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건지 미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설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 견디고 견디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 희생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철저히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달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아가페 사랑,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아가페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무제 시대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죠. 세상을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온 순간에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 저 여자 말이에요 저 여자 3인칭으로 1인칭처럼 여겼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3인칭으로 저 여자 저 여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뭐가 있어요? 살이 오죠. 미움이 오죠. 진정한 사랑이 오죠. 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성경에서 말한 이런 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 어렵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냐고는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저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 주니까 하나 받는다. 그 다음에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면서 그런 수준 없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이신, 본질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loving relationship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우리 남편에 대하여 나도 우리 아내에 대하여 나도 우리 자식에 대하여 나도 우리 시부모에 대하여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대충 했는데 어느 날 나도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 진실로 하고 있다 어 뭔가 또 좀 잘해주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점점 들어오면 우리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처럼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